우리가 지난 3일간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때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셔서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하던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1세기에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들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2021년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와는 아주 멀리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은 멀리 있고, 지금은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내 뜻을 펼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그는 도적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주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이 삶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에 정말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견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이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없앨 수 없다면 우리가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의 반대와 모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또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오해를 받는 것들도 싫거니와 그것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우리 삶에서 겪지 말아야 하는 것, 또 그것은 불필요한 것, 불쾌한 일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아주 단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이런 세상 사람들의 부당한 오해와 그리고 멸시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서 낯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대면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멀리 있는 것이라면 아주 객관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유혹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대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거나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하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깊이 그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서 내가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주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냥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다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닥치는 어려움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 고난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할 때 이 말에서 그리스도인의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자기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서는 참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세기 아시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 때는 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으로 살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이 이교 세상 안에서 이방인들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삶의 윤리를 막 이야기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고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가져다 주는 사회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가족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좋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발짝 삶을 발자국을 떼서 삶의 현실로 나아가면 그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들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었던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편안했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앙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한 역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자꾸 주어질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는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말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사람들의 비난이 커져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압박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압박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1세기 2000년 전의 1세기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자꾸 현실과 타협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된 그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들은 많은 반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들도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일생을 통하여 그들이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당한 고난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수 있고 고난을 더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난 의를 행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불시험에 던져넣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 이기적인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들이 어떻게 철을 단단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보로에 이 쇠를 넣고 달굽니다. 그 쇠가 녹을 정도로 그 높은 열 속에서 이 쇠를 달구어서 끄집어내어서 망치로 때리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쇠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스러기가 되어 막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철은 거기에서 더 정제되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쇠를 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을 정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참으로 정제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불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불시험을 우리가 그렇게 싫어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시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시험,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불시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허울이 그때 다 불에 다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수고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긴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긴 자들이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인하여 낙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매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과 같은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이 자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고통만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견디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1세기의 성도들이 참으로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고가 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행위를 가르쳤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종교의식을 가르쳤다면 그도 반대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어리석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외식하는 신앙, 그리고 위선적인 그 신앙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듣기 좋은 말을 했다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의함을 버리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고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마음에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못하면서 나한테 와서는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 좋은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좋은 나를 위해서 뭔가 피를 흘리시고 고산을 당하셨으니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자꾸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은혜를 말할 때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반대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가르치시고 또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반대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업을 두 번째로 하고 직장도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들을 당연히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마음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 주위의 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뭐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자신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먹는 데는 5천원, 만원, 밥 먹는 데는 2만원, 3만원을 그냥 쓰면서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은 너무 아깝게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직장에서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편견 속에 시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의 가족에게서, 우리의 동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조금 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 삶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곧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나는 입으로는 믿고 있는데 진실로 마음으로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잠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의의 옷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고난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일들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고난이 이 세상에서 악행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은, 그런 부끄러움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으며 그 반대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처럼 참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이 어려움들 속에 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실직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참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한 것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 일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와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어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라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런 믿음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마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든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크고 작은 일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에 일어나는 그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너무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19절 말씀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1세기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뚜렷한 해결책, 현실적인 해결책은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고난을 없앨 수 있는지 그가 해주는 우리가 단서는, 우리가 더 선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해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고통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 고통에 대하여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당하는 그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묵묵하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고난을 대면할 때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아주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주는 향하여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